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895kHz로 밤 11시에 9800kHz로 다음날 오전 6시에 969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10시에 1567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1550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다섯째 날 5월 12일 목요일 소돔의 롯. 창세기 18장 16절에서 19장 29절을 읽어보라. 아브라함의 선지자적 사역이 롯을 향한 그의 책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들에 관한 약속이 이제 막 재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 기쁜 소식에 감격하기보다는 소돔에 있는 롯의 운명에 관해 하나님과 간절한 대화를 하기 시작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선지자일 뿐 아니라 악한 자들을 위해 중보하는 선지자이기도 하다. 하나님 앞에 섰더니 라는 히브리 표현은 기도했다는 의미의 관용구이다.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가 사는 소돔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과 협상하기 시작한다. 아브라함의 요구는 50명에서 10명까지 내려왔다. 하나님께서는 소돔에 10명의 의인만 있더라도 소돔의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었다. 두 명의 천사가 다가올 일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 롯에게 찾아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면 당시 소돔의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알 수 있다. 주변에 있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그곳은 참으로 악한 곳이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마침내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 이유였다. 이제 소돔의 마지막 밤이 가까워 오고 있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의 구름이 이 운명이 다 된 도시에 그늘을 던지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천사들이 그들을 멸망시킬 사명을 띠고 가까이 오고 있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번영과 향락을 꿈꾸고 있었다. 마지막 날도 이전의 모든 날과 다름이 없었다. 부주와 선지자 157. 결국 하나님께서는 오직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두 딸만을 구원하셨다. 이는 아브라함이 요청한 최소 인원의 절반 정도가 되는 숫자였다. 롯의 경고를 진지하게 듣지 않았던 사위들은 도시 안에 머물렀다. 마침내 사람의 눈에 아름다워 보였던 소돔은 멸망당했다. 본문에서 뒤집어 엎다 라는 뜻의 하파크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이는 소돔의 멸망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홍수가 본래의 창조를 뒤엎어버린 것처럼 소돔의 멸망은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을 뒤엎은 것이었다. 소돔의 멸망은 세상 끝에 있을 멸망을 예표하기도 한다. 교훈입니다. 소돔을 구원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멸망한 소돔의 운명은 하나님을 끝까지 거절한 이 세상의 최후의 운명을 보여준다. 묵상. 죄에 빠진 소돔의 최후의 모습을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과 비교해 볼 때 지구의 최후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적용.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던 것과 같은 슬픈 운명을 피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 그대에게 필요한 삶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 그분께서는 자비로서 부패한 소돔의 거민들을 멸망시키셨다. 사탄의 기만적 능력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찬성과 칭찬을 받으므로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반역으로 인도한다. 가인의 시대, 노아의 시대, 아브라함의 시대, 롯의 시대에 그러하였고 또한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도 역시 그렇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을 최종적으로 멸망시키는 것은 우주에 대한 자비에서이다. 각시대 대쟁투 543. 아브라함과 같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과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쟁 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전쟁 영웅의 탄생입니다. 불리한 조건에서도 나라를 구하고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전쟁 영웅은 위기 상황에서 매우 중대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전쟁의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누가 있을까요? 네, 임진왜란 때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일본 수군을 격파하신 아마 전쟁 영웅 이순신 장군을 모두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쟁사 그 두 번째 시간은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모두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위기 시대의 전쟁 영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16장 21절에서 22절,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그리고 가사에 내려가 노출에 메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범한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빼는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은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영화 속을 보면요, 놀라운 힘으로 적들을 물리치는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근래에 우리 가운데 유명한 캐릭터들이 있다면 영화 어벤져스 시리즈의 영웅들일 것입니다. 이 영웅들의 시리즈를 보면요, 맨 마지막에 나온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약 1조 원의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영웅들의 세계관에 뭘 가지고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는 것이죠. 그 영웅들 가운데 헐크라는 영웅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요, 힘이 아주 강하죠. 보통 사람이 제어할 수 없을 만큼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시리즈의 초중반까지는 매우 강하고 인기 있는 캐릭터였습니다. 저는 때로 이런 부류의 영화를 볼 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도 저런 특별한 능력을 가지면 어떨까? 저 영화 속의 인물이 된다면 어떨까? 그러면 나도 저 인물들처럼 지구의 평화를 위해서, 선을 지키기 위해서,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하는 사람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속에도요, 이러한 영화 속의 주인공 같은, 어쩌면 더 영웅 같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모두가 다 아는 오늘 전쟁사 속의 영웅, 인물은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요, 그 이름의 뜻이 작은 태양 혹은 태양 같은 아이라고 하는 뜻이죠. 블레셋의 영향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빛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담긴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삼손은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굉장히 남달랐습니다. 이 4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은 순환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보면 뭐예요? 그의 아버지 마노아, 즉 평안이라는 뜻이지요. 아버지의 이름은 평안하지만 이스라엘 상황은 어때요? 전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민족은 이미 아브라함 가나안 때부터 이곳에 정착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그들을 다 몰아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리고 결국 이들의 영향권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 이전에도 이스라엘은 주변 이방 민족들로부터 지배를 받고 전투에서 패배하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누가 등장해요? 이스라엘 전쟁 영웅들, 또 하나님의 사사들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은 범죄 가운데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사사들과 함께 적들을 물리치고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태어났을 때는 이미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리고 그 기간은 얼마나 간다고요? 40년이나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는요, 전에 적들과 싸우고자 하는 그런 의지조차 없습니다. 그런 모습이 어디서 잘 드러나냐면요, 삼손을 잡으러 온 이스라엘 동족 3,000명의 모습 속에서 잘 드러납니다. 제가 15장 11절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어때요? 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싸울 의지가 전혀 없죠. 오히려 삼손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리고요, 삼손 시대 어디를 찾아봐도요,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나님을 찾았다 하는 모습이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삼손은 나신인으로 태어난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의 부모님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놀라운 영웅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영웅의 탄생이죠. 제가 읽어볼게요. 13장입니다. 3절로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릎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다른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이 적들과 싸우거나 어떤 활동을 하면서 그들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삼손은 달랐죠? 수태고지, 즉 영웅이 태어날 거다 하는 예언을 들으면서 이름이 드러나죠. 다른 사사들과는 굉장히 다른 특별한 모습을 가진 게 삼손의 모습입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정말 영웅다운 모습을 가졌죠? 마치 영화 속의 인물들처럼 영웅과 같은 탄생, 그리고 영웅과 같은 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왠지 그의 모습이 자랑스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영화 속의 영웅들의 모습은 닮고 싶었는데 그의 모습은 닮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삼손처럼 살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요. 그의 인생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그는 좀 성공적이라고 생각되기보다는 계속해서 실패의 연속으로 보입니다. 영웅이라기보다는 방탕과 기행의 연속 같습니다. 어쩌면 그의 모습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부르셨지만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대로 행동하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잡히죠. 눈도 뽑히죠. 그리고 맷돌을 돌리다가 최후를 맞습니다. 어때요? 한번 닮고 싶은 삶이에요? 살아볼 만합니까? 아닙니다. 삼손하면요, 본받을 만한 모습이 별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히브리 기사는 삼손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로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뭐예요 지금? 성경의 기사는요, 믿음의 사람으로 수많은 이스라엘 영웅들이 열거되는 가운데 사무엘과 다윗, 기드온과 함께 누구의 이름을 말하고 있어요? 삼손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속하게 하였나요? 자, 지금부터 그의 인생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무엇으로 태어났다 그랬죠? 나시니로 태어났다 했습니다. 나시니는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태어났을 때부터 혹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특별히 태어났을 때부터 나시니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평생을 나시니로 구별된 인물은요, 성경에도 뭐 사무엘, 침례 요한, 그리고 뭐 삼손 정도만 언급될 정도로 굉장히 특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나시니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자신을 구별해야 했죠. 그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할 일도 굉장히 많았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삼손의 힘의 근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아, 본문과 상관없이요. 많은 사람들이 알 때요. 머리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머리를 자르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됐죠. 부정한 것을 만지어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됐죠. 이것은 이미 삼손의 부모들에게 수태고지가 있을 때부터 알려준 내용이었습니다. 삼손의 부모님은요, 정말로 그를 그렇게 키우기를 원했어요. 사사기 13장에 보면 그렇게 키우기를 원했다 하는 내용이 잘 나오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그런 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키우기를 원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뭐가 되기를 원했어요? 위기를 극복하는 영웅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드디어 그가 점점 자라나죠. 그리고 장성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3장 25절에 소로아와 에스다월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이 구절을 읽으면 어때요? 우리는 굉장히 기대 속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이 삼손을 감동하셨다. 영웅으로 태어난 삼손이 이제 하나님의 신과 함께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나가서 뭐하겠구나. 이방 나라와 싸워서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겠구나. 그런 생각에 잠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신과 함께 했는데, 그래서 더욱더 전쟁 영웅답게 강력해졌는데 그의 내적인 상태는 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너무나도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하나님의 신이 움직일 때부터 사사의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14장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딤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가서 자기 부부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딤나에서 블레셋 사람 딸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비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가 어디 갔어요? 딤나로 갔어요. 하나님께 묻습니까? 구합니까? 그런 일이 전혀 없죠.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보고 싶은 것을 보죠. 아, 저 여자 아름답구나, 좋구나. 그리고 어떡합니까? 내 눈에 좋으니 저 여자를 취하겠다라고 말하죠. 지금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같은 겁니다. 성경은요,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요. 사사기 17장과 21장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뭐대로 행하였다고요?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다라고요. 이를요, 히브리어 그대로 해석하면 자기 눈에 오른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요,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신체적으로 강력했지만 내면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의 내면은 전혀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삼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사사기 14장 4절입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한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서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19절 여호와의 신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아비 집으로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삼손은 어쩌면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신 것이죠. 재림교회 주석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불운한 결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신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을 추진하고 계셨다라고 말하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과 삼손의 모습 어때요?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삼손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다음에 삼손이 좀 정신을 차렸을까요? 아니요. 삼손이 또다시 마음대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시린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러한 삶의 모습은 가볍게 깨어버립니다. 사사기 14장 6절로부터 9절을 보면 그러한 점이 잘 드러나 있죠. 삼손이 길을 가다가 뭘 봐요? 사자를 보죠. 그 사사를 염소 새끼같이 찢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행한 일을 부모님에게 고하지 않죠.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어요? 꿀이 있는 것이죠. 그 사체에서 삼손은 꿀을 취하여 먹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나시린 서약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가볍게 깨어버립니다. 시체에서 나온 음식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정한 것이었어요. 더욱이 나시린은요, 그 시체를 건드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규례가 나오죠.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정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나와 있죠. 그런데 특별히 나시린은 민수기 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고요. 또한 시체를 가까이 하지도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구별된 부르심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너무나도 같지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구별된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이방인들의 풍습을 따라갑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을 섬깁니다. 그러한 전형적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바로 삼손의 모습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많은 진리를 주시고 기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르심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삼손을 버리지 아니하셨어요. 그러기를 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는 내려가서 또다시 보여 잔치를 배설하죠. 이방 여인을 신부로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 결혼은 어떻게 되어 결국 깨어지게 되죠. 그 블레셋 여자는요, 삼손의 편이 절대 아니었어요.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동족들에게 다 알려줍니다. 결과는 우리 선지자께서 너무나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삼손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얻으려고 했던 아내는 결혼 잔치가 채 끝나기도 전에 그의 남편을 배반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 여인의 불성실성을 보고 분노한 삼손은 당분간 그 여자를 버리고 홀로 소라에 있는 그의 집으로 돌아갔다. 얼마 후 마음이 누그러진 삼손은 그의 신부를 위하여 다시 돌아왔으나 그 여자는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었다.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들과 포도원을 황폐시킨 삼손의 복수는 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이제 삼손은 그의 아내를 잔인하게 죽인 사실에 격분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여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진멸하였다. 일이 완전히 어그러졌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삼손의 기행이 여기서 끝날까요? 아니요.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는 절대로 돌이키거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 나실인 서약을 깨버린 그는 이제 두 번째 서약도요. 어때요? 서슴없이 깨버립니다. 삼손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게 돼요? 소렛골짜기로 가게 되죠. 거기서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납니다. 삼손과 드릴라, 영화와 뮤지컬로 있을 정도로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이미 그가 이 소렛골짜기로 갔을 때 그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부조화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렛골짜기는 포도원으로 유명하였는데 이것 역시 이미 술에 방종한 흔들리는 나실인을 유혹하였다. 소렛골짜기는 뭐로 유명했어요? 술로 유명했어요. 그런데 이미 이 삼손은 뭐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술 취해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것이요, 이미 그가 두 번째 나실인 서약을 얼마나 서슴없이 깨어버렸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이제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그 서약은 중대한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마지막 세 번째 서약을 서슴없이 깨버리는 일이 일어나죠. 드릴라는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고 싶어 하죠. 그리고 그 근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너무나도 바보 같게도 누구를 사랑해요? 이 여자를 사랑하죠. 하나님보다 삼손은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이 자신의 눈에 좋은 것, 자신의 눈에 기쁜 것을 더 사랑합니다. 힘의 원천을 물어보는 여자에게 몇 번의 거짓말로 넘어가지만 이제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삼손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재촉하는 것이죠. 사사기 16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그가 날마다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뭐 할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이에요. 여자가 이렇게 막 조르니까 삼손이 너무나도 힘든 것이죠. 그래서 삼손이 사실을 털어놓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머리에 삭토를 대면 어떻게 돼요? 힘이 잃어버릴 거라고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라서 머리를 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여자가 조른다고 하나님과의 서약을 그렇게 뭐 헌신착처럼 버릴 수 있습니까? 깨어버릴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는요, 이미 누가 더 좋아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여자가 더 좋은 거예요. 같은 상황 속에서 요셉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날마다 여인이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은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모아지도 않았어요? 잊지도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과 자신의 안목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지요. 우리도 때로 그렇게 말해요. 굉장히 곤란한 상황들이 있다. 나 죽을 만큼 힘들 상황이 있다. 라고 얘기하죠. 저도 군대에 있을 때요.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교회 가는 문제나 음식물에 관한 문제. 매일매일 선임들이 저를 어렵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문제를 포기해서 되겠어요? 하나님께서요. 결국 그 문제들 가운데 길을 주시고요.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말하나요? 아, 그 상황은 너무나도 힘들어서 어쩔 수 없었어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선택은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 그것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눈에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삼손은 뻔뻔하게 뭐라고 말해요? 나는 뭐라고요? 나실인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 깨워버리면서 여전히 누구라고 주장해요? 나는 나실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어쩌면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나의 뜻대로 다 하면서요. 내가 좋은 거 하면서요. 나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는 뭘 잃어버려요? 힘을 다 잃어버리죠. 왜 그가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머리를 밀어서요? 아닙니다. 그가 머리를 밀어서 힘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고요. 그 언약을 깨어버렸기 때문에 뭘 잃어버린 거예요?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어릴 때 그런 착각을 한 적이 많아요.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머리를 미르니 삼손의 힘이 없어졌네?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구나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본문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는 힘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2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드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신을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왜 힘을 잃었어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힘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부자 선지자 567페이지에 보면 잘 설명해주고 있죠. 삼손은 거룩한 부르심의 조건들을 조금씩 깨트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으셨으나 삼손은 그의 비밀을 누설할 만큼 죄악의 세력에 자신을 굴복시켰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를 떠나가셨다. 그의 긴 머리에는 효능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만 하나님께 대한 그의 충성의 증거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의 정욕의 방종으로 그 상징을 잃었을 때 그것이 나타내는 축복도 역시 상실되었다. 그가 왜 힘을 잃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힘은 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니 그는 힘을 잃고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두 눈이 뽑혔어요. 노출로 묶였어요. 그리고 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을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 적군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영웅으로 태어난 삼손의 모습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요, 죄수들에게 내리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두 개의 물통을 놓고요, 계속 번갈아가면서 물을 붓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일을 반복시키는 것이죠. 그걸 하면서 뭘 없애는 거예요? 꿈도 희망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삼손의 모습 어때요? 누가 보기에도 꿈도 희망도 없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어떻게 믿음의 영웅들과 이름을 나란히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모습, 이스라엘 모습, 너무나도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혼내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삼손이 가장 비참한 곳까지 떨어진 그 순간까지도 그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삼손이요, 가장 비참한 곳에 빠져서 맷돌이나 돌리고 있을 그때가 돼서야 그는 조금씩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16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리은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서사적인 표현이 그의 머리털이 자라나서 힘을 회복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힘을 잃었던 그는 그의 마음이 조금씩 누구에게로 돌아오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다고 하는 뜻이지요. 부자선지자 566페이지의 말씀,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넓어. 바울에 의하여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신 그분께서는 전혀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 고통과 굴욕과 블레셋인의 희롱을 받는 가운데 삼손은 이제까지 알던 것보다 자신의 연약함을 더욱 많이 배우고 고통은 그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였다. 이제 그는 가장 비참한 가운데 빠집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한 손은 이 기둥을 잡고 한 손은 이 기둥을 잡고 끌어안아서 그 집을 무너뜨리시오. 그때 삼손이 죽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죽인 적보다 더욱 많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회개하였죠. 그리고 다시 한번 힘을 얻고요. 많은 적들을 단번에 죽이고 장렬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전쟁 영웅다운 최후였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사기 이야기 중에요, 가장 긴 4장의 내용을 할애하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는요, 삼손이 힘이 아주 셌다, 엄청난 전쟁 용사였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의 삼손의 이야기는요, 오늘도 역시 하나님께서 여전히 삼손을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셨다. 오늘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삼손은 믿음의 반열에 오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늘 가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선악간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음성에 응답하시지 아니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늘 가는 믿음의 영웅들의 반열에 이름을 당당히 올리게 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걸어서 성경 속으로 시간입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흥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경로인 이 광야길을 지금 여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수르 광야에 이어서 마라에 쓴 물, 거기까지 저희 여행에다 그쳤는데요. 목사님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못다 하신 이야기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는 가보신 분들은 다 느끼시지만은 정말로 40도, 50도의 이 높은 온도 때문에 견디기 힘들 정도입니다. 더위와 뜨거운 강야 그러나 그곳에 그것이 아주 체질화된 맨발의 조무레기들이 나오는데 이 베드윈 아이들입니다. 와서 원달러 원달러를 외치면서 아주 치근덕거립니다. 마치 복면한 강도처럼 차도로를 두르고 눈만 내어놓은 여인들이 당나귀를 끌고 나와가지고 멀리 서서 호객을 합니다. 뭐 가까이 오지도 않아요. 삶의 원형을 그대로 지닌 채 때묻지 않은 원시의 삶을 살아가는 베드윈 유목민들입니다. 이 베드윈 여인들은 아주 수줍음이 많아요. 사람들을 잘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희한하게 저 멀리 서서 손님을 기다리며 장사를 하니 정말 신기만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까이 가서 아담하게 생긴 한 젊은 베드윈 여인에게 다가가 농담 삼아 익살스럽게 좀 말했습니다. 내가 말이지 당신을 사서 한국에 데리고 가고 싶은데 얼마 주면 되겠느냐 그렇게 말했더니 불이 나게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 베드윈 여인들은 낙타 몇 마리에 신랑에게 팔려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한 마을에 말이죠. 낙타 뭐 한 여섯, 일곱 혹은 열 마리만 있으면은 뭐 거기 처녀 총각들 다 시집을 간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 집에서 낙타 여섯, 일곱 마리를 주고 결혼을 하면은 또 그 받았는 걸 가지고 자기 자녀를 또 그 이웃집에 애 데리고 오는데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결혼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는 21세기의 최첨단 문명으로 들어서는데 지금도 베드윈인들은 현대의 이인들로 문화생활을 등지고 유목으로 살아가는 것이 천연하게 보였습니다. 베드윈인들은 한 25만 명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그들 중 약 5만 명이 시나이 반도 강야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 대다수가 염소털로 만든 천막 안에서 양 염소 등과 함께 지내고 불과 소수의 베드윈인들만이 마을에 정착해서 반유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족장에 의해 움직이고 거의 여자들이 양염소를 몰고 산지로 다녀요. 늘 우리는 생각할 때 목자 하면 남자를 생각하는데 거의 여자들이 그 목자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 남자들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아마 천막을 지키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가 육아와 기사를 돌보는 요즘 우리 용어로 말하면 전업주부인 셈입니다. 제주도의 풍습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우물 주위에는 세월을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수십 그루의 대추야자나무들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종려나무로 불린 이 나무는 대추야자나무를 가리킵니다. 특별히 에셀 나무가 거기에 있는데요. 그늘이 잠시 쉬었다 가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이럴 때 그냥 지나면 결례죠. 그래서 그늘에 들어서니 정말 와락 서늘함이 다가섰습니다. 언뜻 봐도 100년은 넘게 강야의 기후를 이기는 이 에셀 나무였습니다. 이 에셀 나무는 꽃구담보다는 자유분방하게 자라가지고 구부러지고 휘어지고 저희 길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도 푸근함과 넉넉함을 줍니다. 에셀나무 잎을 따서 씹으니 염분이 있어 그런지 맛이 아주 짭짤합니다. 그 나무 그늘에서 잠시 쉬며 단체로 예배를 드리고 각자 흩어져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떠나오면서 슬며시 돌아보니 마음은 여전히 그늘에서 서성거렸습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쉼과 여유와 평안이 깃든 그곳에는 아쉬움이 잔뜩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리움 한 자락 에셀나무 그늘에 맡겨두고 마라를 떠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목사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 광야의 경험을 목사님도 쭉 해오셨는데요. 목사님 여행 갔다 보면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이 한국 사람 그 말에 보면 집단하면 고생이라는 그 말이 있는데 아무리 이 여행도 좋고 또 구경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쉼이 없는 여행이라면 피곤한 것 같아요. 저도 때때로 이렇게 해외에 한 번씩 다녀보면 쉬지 않고 여행하는 것은 괜히 피곤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그 여행의 피곤함을 이렇게 어떻게 푸셨는지, 특별히 예. 광야의 여행을 이렇게 그 다니면서 피곤하셨을 텐데 어떻게
좋은
푸셨는지.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나이 반도에는 참으로 여독을 풀어주는 즐거운 여행거리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마라를 떠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계속 가니까 밋밋한 구릉이 시야에 전개됐고 나무 한 그루 없는 이 구릿빛 돌산이 즐비한 산악지대로 점점 들어섰습니다. 바닥부터 이 송두리째 몸을 내보이고 있는 묵직한 바위산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마냥 신기하기만 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특이합니다. 생김새가 특이하고 더 신비롭고 아름답습니다. 한국의 산야는 가는 곳마다 다 푸르름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아기자기한데 이 광야에서 만나는 이런 그 산은 돌산이에요. 창밖으로 이 가파르고 깎아지른 듯한 이 기암절벽이 계속됐습니다. 많은 참호와 부서진 탱크, 파괴된 야포 등의 잔해들이 치열했던 가가 6.1 전쟁의 상흔을 고스란히 지금도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달리기를 잠시 멈추고 척박한 강야의 오아시스 한만 파라온 유황 온천에 들렸습니다. 정치자 여러분, 여독을 풀어준 즐거운 여행거리 중에 첫 번째로 온천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온천욕은 항상 즐거운 여행거리입니다. 예나 이제나 온천욕으로 치료하고 건강을 지킵니다. 여독의 피로를 걷어내는데 온천만한 게 더 없는 것입니다. 온열작용을 통해서 신체에 진정작용을 해주는 것입니다. 신경계의 흥분을 가라앉혀주죠. 온천 속에 함유된 화학물질은 대부분 이온 모양으로 녹아있지 않습니까? 통증 완화에 도움을 주고 근육을 이완시켜 혈류를 증가시키고 위축된 근육을 회복시키는데 아주 지대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해변에 가니까 온천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 온천 맛도 대단히 좋지만은 제가 이 한국이나 뭐 여러 곳에 들락된 수많은 온천 중에 특히 제주도의 삼방산 탄산 온천이야말로 일품입니다. 여행에 지친 가객들에게 여독을 풀어주는 신기한 마력을 지닌 세계 3대 천연 탄산 온천 중에 하나로 아주 매혹적인 곳입니다. 거기 온천당에 들어가 보면 마치 사이다를 부어놓은 것 같은 그 몸에 물방울이 송글송글 맺히게 합니다. 따뜻한 온천물에 온몸을 푹 담그고 한없이 여유를 만끽하는 맛이 그야말로 극합니다. 구명수라 이렇게 하는데 비둘기 울음이라 그러잖아요. 이곳에 그 삼방산 온천의 온천수는 유리탄산, 중탄산, 이온, 나트륨 성분이 풍부해서 얼굴과 피부를 매끈하게 해줍니다. 마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만의 힐링을 체험하는 기분입니다. 그런데 이 홍해의 노천을 둘러보니 거기도 말이죠. 마치 석회를 풀어놓은 듯한 이거는 완전히 자연적인 유황 온천이에요. 아, 노천탕, 말하자면 노천탕이 홍해변 여기저기에 즐비하게 있었습니다. 파도가 들락날락하는 해변을 따라 온천수가 잔잔히 흐르고 있는데 정말로 멋진 곳이었습니다. 천년 동굴 사원하는 짜릿한 모험을 안겨줬습니다. 감청색 홍해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원시적인 온천을 즐기는 매력은 참으로 일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하에 불덩이를 뒀다고 욥기 28장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천년적인 유황 온천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야, 이 온천을 볼 때에 지하에 불을 두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노천욕을 즐기는 동안에 특별히 이 무좀으로 고생하는 몇 분이 있었는데 따로 모여가지고 눈이 부신 햇살을 받으며 고개 숙인 채 뜨겁게 흐르는 유황천을 따라 맨발로 걸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같이 걸었는데 마치 부리를 걷는 것처럼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홍해변의 노천, 그 온천, 그 해변은 다 그 여도 풀어주고 쉼을 주고 치유를 해주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홍해변에 서서 홍해 바다를 바라보니 제 시야가 확 트이면서 청정한 옥빛의 하늘과 잉크색의 홍해가 맞닿은 수평선이 또렷하게 다가왔습니다. 그 위에 몇 점의 구름이 걸터앉아 조용히 쉬고 있는데 정말로 천하절경이었습니다. 홍해에 햇살이 부딪혀 반짝이며 부서집니다. 짙은 에메랄드빛 바다에 평화와 여유가 녹아있는 듯 참으로 고요하며 아늑함이 그지없었습니다. 시야에 펼쳐지는 장관이 여간 호쾌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창조의 죄의 걸작입니다. 그래서 그 홍해를 말이죠. 세계 7대 수중 불가사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계 잠수부들에게 꿈의 여행지입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건 또 여독을 풀어주는 또 하나의 여행거리입니다. 온천도 여독을 풀어주는 여행거리지만은 그 바다를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힐링이에요. 바다는 항상 사람의 가슴에 묻은 한을 훌훌 털어내어 시원케 하고 한없는 여유를 안겨주는 힐링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 널따란 바다는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때묻은 세속을 씻을 수 있는 이런 창조주의 사랑이 깃든 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통영에 살 때나 또 울산에 살 때나 자주 저는 바다에 나가서 바다를 쳐다봅니다. 며칠 전에도 저는 저기 울산에 가서 정자에서 그 동해 바다를 바라보고 정말 감명을 받았습니다. 통영과 거제도에서 아련하게 보이는 점점의 섬들을 품에 가득 안고 있는 바다를 한눈에 내려다보는 그 전경은 그야말로 매혹적이죠. 한없는 간용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포용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바다는 사람에게 소금을 주지 않습니까? 물고기를 주지 않습니까? 청정한 공기를 내줍니다. 사랑은 항상 주는 것이라고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이 바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다만 바라보면 찬송이 절로 터져나옵니다. 그날 또 홍해를 바라보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저 바닷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하나님 사랑 기록해도 다 묘사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어찌 다 쓸까. 그래서 홍해 간역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찬양하는데 파도가 슬쩍 밀려와가지고 제 발목을 휘감으며 계속 핥다가 슬며시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기라는 태양 아래 감청색 홍해는 물속으로 저를 오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옷을 훌훌 벗어 던져버리고 훌쩍 바다에 뛰어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건이 안 됐습니다. 홍해는 많은 사람이 수영하고 있었습니다. 수영복을 입은 여인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옷을 입은 채로 그냥 그대로 수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다른 남자들이 몸매나 얼굴을 보지 못하러 심지어 이 얼굴도 가르고 차도를 두른 채 수영하는 이슬람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문득 이슬람의 문명 아래 살아가고 있는 여인들이 정말 천연해 보였습니다. 한국 같으면 보세요. 해운대만 가도 비키니만 걸친 발라의 여인들이 해변을 할바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인들은 이슬람의 여인들과 비견할 수 없으리 많지 여러모로 자유와 평등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평불만인 자들이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복의 기운 소리인 것 같습니다. 이슬람 여인들과 비교할 때 이거는 정말 우리는 자유의 나라고 우리의 여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만한 일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투명한 햇볕 아래 뜨거운 유황 온천수에 발을 담그고 탁족을 즐겼는데 이야, 이 바로 신선 노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곳에서 이 탁족을 즐겨 가는 곳마다 탁족 발을 그 물에 담그면 아주 마음이 푸근해지고 그리고 가라앉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쉼이 오게 되고 여독이 풀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잉크색 홍해에서 밀려오는 파도 소리를 듣고 냅다 참회를 부른 그 감동의 순간은 제 생에 영원히 잊히지 않을 진한 그리움의 향수로 남아있습니다. 정겨운 홍해 바다를 품에 안고 돌아와 행복한 마음으로 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영원토록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네,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목사님 사실 저는 이렇게 그 뜨거운 물에 몸 담그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이 사우나 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이렇게 가게 되더라도 가면 한 20분 정도 씻고 얼른 나오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 이렇게 듣고 있노라니 저도 다음부터는 그런데 가면 좀 이 뜨거운 물에 몸도 담그면서 이렇게 즐겨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목사님 이번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행복하고 즐거운 여행길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